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맘때쯤 되면 슬슬 몸도 지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몸보신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 사석 해석은 어디 방송이나 강연 해석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뭘 먹으면 몸에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살짝 곤혹스럽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참 좋은 건데 라면서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라며 특별한 약재명이나 음식 재료를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디가 구체적으로 아플 때 특정 체질에 좋은 약이 어떤 것이고 또 금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생 누구에게나 아무 부작용도 없이 무조건 몸에 좋은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한다면 딱히 추천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먹어도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설사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그 음식은 우리 몸에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음식을 평소에 설사 기운이 없거나 오히려 변비 기운이 있는 분들에게 과식하게 하면 어떨까요? 변비만 심해지겠죠. 그럼 이 음식이나 약재는 몸에 좋은 걸까요? 열을 내려주는 약재는 몸에 열이 많을 때는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속이 냉해져서 설사를 유발하고 몸에도 좋지 않죠. 이처럼 막연히 몸에 좋다라는 약이나 음식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우리 몸의 상태와 그 상태를 보완해줄 약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로초나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불안과 심리적 게으름 때문에 생겨난 것뿐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 저희 가족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먹는 약이 없습니다. 그럼 건강에 아예 신경을 안 쓰냐? 그건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흡연이나 과음, 수면 부족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강관리를 100점으로 본다면 사실 이런 노력들이 90점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음식은 특별히 가려 먹는 건 없습니다. 태음이는 인삼이나 홍삼 정도를 피하고 소음이는 너무 찬 음식을 자주 먹는 걸 피하는 정도입니다. 무얼 먹어서 건강해지리라는 기대보다는 무얼 안 먹어서 건강해질 것인가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술, 커피, 담배, 패스트푸드, 조미료, 감미료가 많이 든 음식, 맵고 짠 음식 이런 것들 피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축구에서 한 골 넣으면 뭐합니까? 세 골, 네 골 내주면 시합은 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관해서는 몸에 좋은 무언가를 별도로 찾아 먹는 노력보다는 몸에 안 좋은 걸 피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도 상식적이어서 정보를 할 것도 없죠. 뭔가 혹할 만한 내용을 원하는 대중들에겐 재차 거론하기도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이죠. 운동이든 공부든 건강관리든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나머지 부가적인 것에만 매달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건강관은 건강보조식품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분들께는 별로 도움이 안 될 듯 싶습니다. 또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팔아야 이익이 남는 기업 입장에서도 썩 달갑지 않은 가치관이죠. 대신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불안을 자극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질병들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병도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태생적 불안이죠. 이런 불안들을 일부러 더 자극하고 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특별한 뭔가를 건강을 위해서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성 갱년기가 어떻고 노화가 어떻고 면역이 어떻고 홈쇼핑의 쇼 호스트들이나 쇼 닥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건강보조식품 하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무지갯빛 환상을 부추깁니다. 이런 불안과 환상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약장수들의 스토리텔링인 겁니다. 최근 가짜 논란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백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의사들은 임상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는 약재가 아닙니다. 저도 지난 20년 동안 몇 번밖에는 처방해보지 않은 약입니다. 그렇게까지 명약이고 좋은 약이라면 저도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온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특히 여성들의 갱년기에 좋은 명약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이 또한 불안 마케팅의 승리라고 봐야겠죠.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중년 여성들에겐 고민거리이자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는 갱년기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겁니다. 여성들에게 갱년기란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삶은 끝인가 라는 우울과 불안 요소로 느껴지기에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백수호라는 약재가 약장수들의 눈에 띈 거죠. 백수호라는 약재명을 한자로 풀어보면 흰 백자, 그리고 수는 머리 숫자, 오는 까마귀 오자로 까마귀처럼 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백수호라는 이름은 백수, 즉 흰 머리카락을 까마귀처럼 검게 만든다라는 히스토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이나 본초학 교과서에도 보면 흰머리나 수염을 검게 만드는 효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만 많이 먹으면 과연 사람이 늙지도 않고 흰머리도 안 나고 노화도 진행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앞뒤 전제 조건이 다 생략된 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말을 떼어내 갖다 붙인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해야 할 것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경이죠. 어찌된 영문인가 하면 한의학에선 간과 신장의 정과 혈이 훼손되면 흰머리가 일찍 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백수호는 이때 훼손된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된 약재입니다. 사실 동의보감 등이 쓰여질 과거에는 서민들의 경우 영양 상태라는 것이 너무 부실하고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겠죠. 육류나 단백질 섭취도 부족한 상황에서 흰머리도 나고 일찍 노화가 진행도 됐겠죠. 이때 백수호를 쓰면 어느 정도 도움도 되고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흰머리도 나고 했던 현상도 검게 개선되기도 했겠죠. 무턱대고 백수호만 아무 때나 쓰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개선되고 갱년기 증상이 개선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설사에 좋은 약을 모든 위장병에 좋은 약이다라는 식으로 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흰머리가 나는 증상도 간기가 울체되거나 간 열증으로 인한 경우라면 오히려 백수호를 쓰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호 역시도 정확한 진단하에 신중하게 적응증에만 써야 하는 한약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앞뒤 전제 조건을 다 잘라버린 거죠. 대신 흰머리도 검게 만들 정도로 누구에게나 좋은 약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죠. 애초에 모든 갱년기 증상에 무조건 좋은 약도 아니고 회춘과는 거리가 더더욱 멉니다. 백수호가 몸에 좋냐 나쁘냐는 식의 흑백 논리는 무의미하겠죠. 어느 때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약인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바로 복분자입니다. 원래는 신장이나 방광 기운에 문제가 생겨서 오줌발이 약해지거나 야뇨증, 오줌 소태 등에 쓰는 약입니다. 소변 증상 개선 효과가 좋다 보니 이 약을 먹고 오줌을 누니까 항아리가 뒤집어질 정도다라며 은유적으로 작명된 것입니다. 복분자의 복자는 전복된다 할 때 뒤집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자는 항아리 분자거든요. 그래서 항아리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복분자라는 약재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귀에 솔깃하거든요. 그리고 기억도 잘 되고 술자리에서 분위기도 띄우고 설레발 치는 안주거리로도 사용하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 이게 입소문을 타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의 힘이죠. 사실 복분자는 산딸기에 미성숙한 열매를 말려서 한약재로 쓰는 건데 남자에게만 쓰는 약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은 어느새 남성 정력에 좋은 것처럼 둔갑됐죠. 그러다 보니 아예 복분자 술이 나오기도 하고 직접 술을 담궈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복분자 술을 그럼 오래 먹으면 몸도 좋아지고 정력도 세질까요? 아마도 정력은커녕 간과 신장부터 망가져서 항아리를 뒤집기는커녕 오줌주머니부터 차야 할지도 모릅니다. 복분자 자체도 신장에 열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 감히 아무데서나 남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참 좋은데 라면서 그렇게 쉽게 약을 권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독일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의심하다가도 세 번 말하면 결국 믿게 된다는 말이죠. 홈쇼핑 등 무차별적 광고는 미미한 효과도 엄청난 것처럼 있는 부작용도 없는 것처럼 환상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쇼닥터나 돈만 주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유명인을 섭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제2, 제3의 백수호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백수호나 복분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또 다른 약초에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덧입혀서 불안과 환상을 버무려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누가 치를까요? 뒤늦게 먹튀들을 원망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될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들이 환상을 부추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 유혹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유혹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건강을 위한 고단한 노력들 대신에 알약 하나로 퉁치자라는 엉터리 셈법이죠. 이것이 내 게으름임을 깨닫지 못하면 먹튀들의 영원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상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